여러분 혹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도자기를 굽는 장면, 빚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를 토기로 그릇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빚으신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마지막 다윗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지만 31장에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이 전장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 하로 이어져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 30장 오늘 마지막 살펴볼 다윗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으신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장면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은혜로 다윗을 빚으셨고 그 결과물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0장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니 그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집니다. 관계도 잘 못 맺고 실력도 형편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한참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함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은 부여되어 있지만 자질이 부족하니 그에 걸맞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 졸업장을 얻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광야 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속성 이런 거 없습니다. 월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조기 졸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의 과정을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그 광야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졸업장을 들고 참으로 왕과 같은 존귀한 리더십을 오늘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게 된다면 우리 역시 다윗에게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특징이 내 삶에도 나타날 것을 기도하며 소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지난주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고대 근방 주변에서 산적처럼 가진 약탈을 일삼았던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의 본거지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돌아와 보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이 목놓아 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을 타고 아말렉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600명 그 군사들이 그대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전속력으로 빨리 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합니다. 체력이 다 하지 못해서 부솔 시내라는 그 시내까지 200명은 두고 400명이 다시 재출발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행선지를 잘 몰라요. 가는 가운데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길이 바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년을 지극히 돌봐줍니다. 기력을 차린 그 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병들고 쓰러지니까 아말렉 사람이 이 사람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을 극진히 도와줬던 다윗 일행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게요 라는 소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말렉 소년이에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본거지에서 뺏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약탈했던 노략물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승전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윗과 400 용사들이 그들을 급습합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그의 두 아내도 구원했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습니다. 그리고 20절 다윗이 양떼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노략했던 것까지 덤으로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왔습니다. 200명 전날 지쳐서 탈진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던 그 200명이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을 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무난함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 200명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한테 주지 맙시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들에게는 빼앗겼던 처자들만 돌려주고 빨리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200명은 낙오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400명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위험한 전쟁에 투입이 됐고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200명, 3분의 1 우리가 낭비할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의 목까지 우리가 챙깁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발언입니다. 꼭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만큼의 지분을 갖는 것,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무언가를 독식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루저들,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배당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죠. 승리자만, 힘센 사람들만, 돈을 가진 사람들만, 권력자들만 우리의 전리품을 독식하겠다라는 엘리트주의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시냇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같이 분배하라 라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전리품을 잘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안내해준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술에 취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것 작은 것 아무것도 잃은 것 하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소유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고 그것을 다 온전히 찾을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이 은혜를 취하고 200명은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는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합리한 제안을 했던 200명에게 주지 맙시다라고 제안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만큼 무가치한 자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룬 줄 착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빚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항상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우기지 않습니다. 내 것, 네 것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지?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때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앱을 딱 켜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로도 해결이 안 되면 글로 기도를 쓰는 거죠. 일기를 다 이렇게 쓰면서 제 불만 사항 막 적었습니다. 1번 이래서, 2번 이래서, 내 자랑,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오히려 내가 더 잘했고, 막 이런 거 썼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결론이 났어요.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내 특권을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냐, 마땅히 이것이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션스쿨을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학교 옥상에 있는 기도실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기도실 뭐 저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원통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실을 찾아가겠죠. 근데 참 그 기도실을 만든, 디자인하신 분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이 한 뭐 서너 평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기도실이었는데요. 기도실 맨 쟁 중간에 큰 붓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한 2m 정도 되는 큰 액자에다가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게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불만과 원통함과 아픔을 다 가지고 기도실 문을 딱 열면 처음 보이는 글자가 나는 빚진 자다. 거기에서 5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이제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해버리면 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 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팍 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면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감사를 입에 달고 그 기도실을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빚어진 인생의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은혜로 빚어진 인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을 서로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200명에게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자, 21절 맨 끝에 보시면 남아있던 백성이 다윗을 영접하러 오니까 다윗이 백성에게, 그들에게, 200명에게 묻습니다. 무난함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인사함에 정도라고 될 수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죽일놈 살롬 이 뜻이 아니에요.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십시오.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신 그 샬롬이 너희들에게 여전히 있느냐 안부를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200명이요 탈진했어, 쓰러졌어요. 그냥 너희들 여기 있어, 우리가 갈게. 그런데 불량배들은, 악한 자들은 이 200명을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너 헌신 안 했잖아.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의 그 피곤하고 탈진되고 연약했던 영육 간의 그 참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다듬고 잘 있었느냐고, 오히려 이제 몸은 괜찮은지 다른 곳에서 혹시 공격을 받은 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번에만 막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 말 그 정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 25절 보세요. 25절 놀라운 다윗의 명령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아예 제도화 시켜버립니다. 시스템화 시켜버려요. 공동체를 와해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중재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 하고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계속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합니다. 강자 독식의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끝부분에 일곱 번째 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인사가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강의 줄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직적인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수평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수직적 평강이 깨어지니까 수평적 평강도 깨어져요. 반대로 수직적 평강이 다시 새로워지니까 수평적 평강도 다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주변에 균열된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그러지고 부서진 그 관계를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키기도 합니다. 중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회 곳곳에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관계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샬롬을 맛봤던 그 사람만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남북 간의 긴장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인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로 빚어져서 그들의 그 빈 공간과 분열의 균열의 그 틈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빚어진 인생 세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사람. 은혜로 빚어진 인생은 나누는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획한 물건들을 자신의 부로 축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보시면 26절부터 31절까지 반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시글락 자신의 본거지에 이르러 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봇에 있는 자 야뜰에 있는 자 그리고 뭐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장 1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 아말렉에게 침노당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겼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을 향한 승리를 주셨다. 이 전리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을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취하고 더 취하고 더 취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너희 것을 자꾸 빼앗을 것이다. 징집할 것이다. 세금을 자꾸 거둘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가 실제화된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거두고 징집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였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다윗의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함께 나누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왕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 중에 왕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참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나눈다는 그 마음으로 나눌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빚어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자꾸 나눕니다. 거저 주소니 나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풉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자꾸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광야학교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금요 영성 집회 때 오셨던 강사분 중에 조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은혜로운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파이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 우리는 항상 이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물을 흘려보내면 이 파이프가 비어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파이프의 속성상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물의 수원지 그 밸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비어 있을까 봐 걱정해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파이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물이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곰팡이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지의 밸브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이 파이프로 지어진 인생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물을 흘려보내면 물을 흘려보냈네? 라고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밸브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물은 항상 맑은 물, 그리고 파이프는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남쪽의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을 공급받은 다음에 지중해로 흘려보냅니다. 받은 물을 흘려보내니 이 물이 항상 맑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인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해는 조금 다릅니다. 물을 공급받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해, 죽을 사자 써서 데드시입니다.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왜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꿈틀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사해 바다 비누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누 말고는 쓸데없는 바다입니다. 인생에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이 있고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하신다면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력 넘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8년 정도가 지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8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 식구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짐을 다 처분하고 떠나야 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유학생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물품을 중고나라에 파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파는 재미도 맛보고 또 가게에 도움도 되고, 그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평소에 나누는 삶을 살라고 늘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갈등했습니다. 결국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고시생들이 너무 많아서 내놓는 대로 바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두 개, 의자 두 개, 책장 세 개, 서랍장, 이런 가구 종류는 순식간에 고시생들의 노량물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오디오나 큰 가구 등은 주로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에어컨과 피아노는 개척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왔는데 당연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누군가가 전자레인지 팝니다 하고 십몇 불 이렇게 싸게 올렸더라고요. 옳거니 전자레인지부터 먼저 사자. 주소를 보니까 같은 기숙사 옆동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잘생긴 미국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엊그제 도착을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마침 필요했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저한테 파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 분이 또 물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많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지금 다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을 빨리 정리를 해서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사이트에도 올리고 미국에도 중고나라가 있거든요. 중고나라라고 있는데 뭐 올리고 해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막 세 번 경유해가지고 막 주름이 막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마치 버려진 애굽 소년처럼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얼마 주면 되겠냐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풀이라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다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져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짐이 많구나. 그래서 내 친구 부르겠다. 친구들 다섯 명, 탐, 데이빗, 잭슨 뭐 이런 다섯 명이 건장한 미국 NBA 농구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오가지고 짐을 다 날려줬어요. 그런데 태반이 새 제품. 비닐도 뜯지 않고 영수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가서 바꾸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를 파이프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흘려보내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흘려보내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 걸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수증도 뜯지 않는 걸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변하실 분들 지금 빨리 나누고 구워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가장 열성을 다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눠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Give 하는 거. Giving이 receiving보다 훨씬 더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삶을 예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눕시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 4.3일 예배가 더욱 선교지향적인, 더욱 전도지향적인 예배로 바꿔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상심하여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도 우리 복음을 나눕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 가운데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대로 차별 없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지금도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